신짜오 반갑습니다. 신짜오는 베트남어로 안녕하세요입니다. 저도 그거밖에 모릅니다. 지난 주일에 뵙지 못해서 그런지 더 예뻐지고 더 멋있어졌습니다. 우리 중2층 우리 성도님들만 한번 신짜오 해볼까요? 시작. 신짜오. 우리 전부 다 같이 신짜오. 예.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경험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 특별히 몽골 74명 중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28명이었거든요. 마음속에 조금의 염려가 있었어요. 야, 이 아이들이 가서 잘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생각은 기우였습니다. 처음 준비할 때부터 적극적으로 임하였고 또 가서도 같은 또래 몽골 친구들과 함께 마음껏 어울리고 또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베트남의 청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베트남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고아원에서 어린 학생들 또 야학 청소년들이 학교를 못 가고 주간에 일을 하고 밤에 공부를 하는 그러한 야학 소수 민족들 그 청년들이 또 역시 돈이 부족해서 교회에서 마련한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교류하고 섬기면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할들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참 제2교회 청년들이 자랑스럽고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언어와 나라는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는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하는 이 말씀 가운데 이 에스겔의 이스라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랑과 연합의 모습과는 반대되는 비난과 또 비협조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포로이자 노예였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모두 힘을 합쳐서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했었는데 도리어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서 서로를 정죄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두 그룹 중 첫 번째 그룹은 바벨론 포로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그룹이에요. 이들은 바벨론 포로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저 바벨론으로 쫓겨갈 그러한 모습을 너희들은 지니고 있는 거야. 그리고 반면에 우리들은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실 거야. 이러한 헛된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한 그룹,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룹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조국을 잃고 가족과 자유를 잃은 채 이방 땅에서 노예로 살아갔던 그 모습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도리어 같은 민족으로부터 비난을 받다니요. 그래서 그들 또한 예루살렘 성에 있던 자들을 향하여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야, 우리가 진짜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고난받은 이스라엘 민족이야. 너희는 가짜야.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의 무리들 속에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자들은 오직 한 가지만을 원했어요.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할 거야.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아. 이제 바벨론은 곧 멸망할 것이고 우리는 고향으로 갈 수 있어. 누구나 할 수 있는 희망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들이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셨고 에스겔은 그 상황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민족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서 에스겔을 공격하였고 또 그를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에스겔은 복음을 전하며 또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11장 13절에 그 이스라엘 관리 블라디아가 죽는 모습을 환상으로 봅니다.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브나야의 아들 블라디아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상황 속에서 진공된 그리고 잘못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할 것이라는 확실한 징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은 마음속에 생각했어요. 아, 이제 곧이어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가 오는구나.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이 남은 자마저도 멸절하려고 하십니까? 이제 우리 민족은 정령 끝장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9절의 말씀에 색다른 또 다른 반전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 부분을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왜 심판에서 회복의 메시지로 바뀌어졌는가? 조금 전 그 관리의 죽음이라는 시청각적 메시지를 주면서까지 하나님은 금방이라도 이스라엘을 전멸시킬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관리를 죽인 것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 아, 하나님이 설마 우리를 멸하시려고 하는 그 교만을 쳐부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항복한 거예요. 즉 항복 선언을 받은 후에 그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은혜의 회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회복의 초점입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은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는 것만을 원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선물을 줄 때 가장 좋은 선물은 상대가 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자 이제 너희를 바벨론에서 해방시키겠다라고 한다면 그 백성들은 얼마나 기뻐하며 눈물을 흘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해방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이스라엘에게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19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바꾸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상황 때문에 절망했습니다. 그들이 고통받은 것은 바벨론이라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문제로는 봤지만 진짜 이스라엘의 문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진단한 진짜 이스라엘의 문제는 돌같이 굳은 마음이었어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심판을 받고도 동요하지 않는 마음. 이스라엘이 그러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이방 나라와 우상들을 섬긴 그러나 전혀 회개치 않은 돌같이 굳은 마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돌같은 굳은 마음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살은 어떻습니까? 피가 흐르고 예민하죠. 촉촉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예민한 그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한 죄로 가득 찬 상황 속에서 통에 자복하는 살아있는 영혼의 증거로서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19절의 첫 번째 내가입니다. 내가, 나 하나님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야,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가 마음을 고쳐먹어라 이러한 말씀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으로는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돌 같은 굳은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굳은 마음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증거입니다. 이번 단기 선교 때 우리 팀원들이 느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역할을 해냄으로써 크나큰 일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몽골로 갈 때에 우리 유세율 집사님이 잠깐 간증했지만 13시간을 연착했어요. 그것도 두 번에 걸쳐서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간신히 몽골에 도착하여 다르항이라는 5시간 걸리는 곳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버스 3대가 출발했는데 그 중에 한 대가 중간에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야, 이제 무슨 일이 발생될까? 와라! 어? 문제요, 나에게 오라! 걱정도 됐고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우리 팀원들이 더욱더 하나가 되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그 문제 가운데 간섭해 주시고 또한 돌봐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소중한 은혜를 우리 팀원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어떠한 청년은 마지막 날 교회 공항으로 오면서 버스 안에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함께 좀 나눠보겠습니다. 선교 오기 전에는 선교지에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선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짧은 한 주였지만 우리 선교팀 모두는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사랑하는 제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삶 속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답답함과 갑갑함 속에서 헤매이고 힘들어하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한 가지만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할 수 없어도, 너는 불가능하여도 내가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건지고 너를 붙들어 세워줄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 바로 내 이웃의 하나님, 내 어머니의 하나님, 권사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질 때 우리는 든든하게 견고하게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음을 마음에 새기고 굳건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은 20절에서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이번 여름에 대선지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등이죠. 그런데 그 선지서에 일관된 그리고 반복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 강대국과 이방 우상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어쩌면은 그렇게 우둔하고 미련할 수 있는가? 지난번에 그렇게 고생하며 징계를 받았는데 또다시 똑같은 잘못을, 죄를 저지르고 있는가? 마음의 답답함이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또한 아픈 현실과 마주하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 바다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할 때는 잠시 감사하다가도 또다시 나에게 닥쳐오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이 땅에서 붙잡을 수 있는 동아줄을 잡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의 모습, 우리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까? 똑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다시 또 다른 이해할 수 없는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반복되고 계속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들을 향하여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인간적인 관계로 볼 때는 수십 번, 수백 번 끊어버렸을 그러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매를 드시면서 우리를 놓지 아니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지독한 사랑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실까요? 20절에 그 사랑의 이유가 나타납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성,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음으로 몰아넣으면서 그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녀를 키운 분이라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녀가 속을 썩입니다. 말을 듣지 않아요. 옥길로 나아갑니다. 그럴 때 속이 어떤가요? 이 천어모 XX 욕을 하고 또한 마음으로 탄식하고 한탄하며 저놈은 내 자식이 아니다 라고 수십 번 수백 번 다짐하지만 어떤가요? 다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자신의 아버지됨을,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때 그 장소를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을 때 이방 땅에서 눈물 뿌리며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은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절규했을 때 다가오셨던,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또한 마음속으로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몽골 단기 선교팀에 어느 집사님, 여집사님이 오셨어요. 11살, 8살짜리 아들을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오래 많이 다닌 분이 아니었습니다. 4년을 다니셨어요. 그런데 용감하게 아들 둘을 데리고 참여를 하신 거예요. 참여하기까지, 그 떠나기 바로 전날까지도 어려움의 가정적인 상황이 있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셨습니다. 몽골 아이들의 머리를 깎아주고 또한 한복을 입히는 가운데 지치고 힘들었지만 그들의 웃음을 보면서 힘을 얻었다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어요. 그 느낀 소감 간증분의 일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몽골에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하는데 폭풍 눈물이 났습니다.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며 너무 가슴이 저리고 아팠습니다. 어릴 때 교회를 다니다 말다를 반복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저의 어리석음에 모자람에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집 나갔다가 돌아온 딸을 따뜻하게 안아주듯이 하나님께서 꼭 안아주고 있구나, 뜨거울 정도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글을 쓰는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집에 잘 돌아왔다. 이제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 이번에 받은 은혜와 배운 모든 것들을 세상에 나누며 행복하게 살거라. 이 집사님의 고백은 에스겔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살아있는 간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는 이 땅에서의 엄청난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단한 봉사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모시고 계십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말씀하신 그 자리는 거룩한 성전도 아니요 바로 침울하고 절망적인 바벨론의 땅이었듯이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고난의 땅이 있습니까? 고난의 광야가 있습니까? 분명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을 꿰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또한 조금 전 집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집에 잘 왔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사랑과 은혜를 베풀 것이니 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의 나팔을 불지 않겠니?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곧 복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감격 속에 있을 때 나는 내 주변의 이웃과 가족과 친지들을 향하여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습관적이 아니라 직분자로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마음의 행복과 감사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 가족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복음의 증거자로 전할 수 있는 이번 여름과 가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